오늘 설교는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2007년도 12월 달 ORU 그 수업 시간에 제출했던 그런 설교 그 본문이었습니다. 혹시 부메랑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부메랑 쫙 던지는 거 있잖아요. 이제. 혹시 한국에 계신 분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할 때 기억나세요?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할 때 이게 부메랑 던져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만화 영화가 재미있었는데, 또 제가 또 이 어렸을 때 이 부메랑을 가지고 놀았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메랑의 특징은 예, 그것을 탁 던진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이런 부메랑의 원리와 비슷한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게 상대방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공평하지 못한 잣대와 비판이 이제 다시 우리에게로, 그러니까 그래서 던진 사람에게로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보면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2장 1절도 이와 비슷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영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그러니까 건설적인 비판으로 그가 돌아올 수 있다면, 그가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용납을 해야 되죠. 그런 사람은 혼나야 되고, 또 잘못했으면 혼나야 되고, 또 그렇게 혼남을 통해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나 판단한다면은 우리 또한 성령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 비난이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떤 부메랑을 던져야 이웃들에게 좋은 것이 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돌아오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 보면요, 이제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다른 버전에 보시면은 어떤 밑에 이제 성경 밑에 조그맣게 이제 애노테이션이라고 이제 주석이를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얘기예요. 요한복음의 더 오래된 이 사본에서는 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비역사적인 의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두를 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본문,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특성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초기 시대부터 잘 보존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하고 너무나 잘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토리를 쭉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께서 죄 있는 여인을 만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어디서 만나게 됐냐면 성전 안에서 만났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던 중에 어떤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서 예수님에게로 끌려왔어요. 그것도 거룩한 성전 안으로 말이죠. 우린 여기서 이 여인을 끌고 온 그 사람들의 저의가 뭐냐, 그 동기가 뭐냐, 이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디로 가죠? 보통 법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 유대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디로 끌려가냐면 보통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실 때 군인들하고 유대인 관원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어디로 끌려가셨죠?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끌려갔어요. 예수님이 끌려간 곳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갔는데 이 가늠한 여인은 반대로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던 그 시점에 끌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던 거죠. 만일 설교 중에 있잖아요, 어떤 분이 손들고 조용히 막 손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 시간이 어떻게 되겠죠? 내게 딱 끊기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는 목사님하고 막 이렇게 논쟁을 벌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 시간에 손들어가지고 질문 있다고 해가지고 막 설교 시간에 막 그런 논쟁이 이렇게 서로 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 끝나고 나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들 역시 예수님의 설교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다 끝나시고 나서 이 여인을 이제 데려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설교 중간에 막 소란을 피우면서 있잖아요, 이 울고 불고 있는 이 불쌍한 여인을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냥 딱 보니까 옷을 그냥 반쯤 걸쳐 있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고 또 심한 부끄러움으로 떨고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거기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이 고소하는 사람들의 입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이 말을 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굳게 믿었어요. 뭐냐면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렸다. 이제 이 대성공이다. 예수님은 이제 여기에 빠져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 그들은요, 이 여인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큰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의도가 바로 뭡니까?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어요. 그러므로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을 파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이는 범죄들 있죠? 우리나라에도 범죄가 있고 또 전 세계에 많은 범죄가 있는데 이런 보이는 범죄보다 보이지 않는 죄가 때때로 더 무시무시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의 보이지 않는 죄는 탁 덮어버리고 이 가늠했던 이 불쌍한 그 그녀의 보이는 죄만 쉽게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들의 죄가 뭐죠? 그들의 죄는 그들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 불쌍한 여인, 이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용 가치가 있다면 사용해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그들에게 그녀는 인격이 아니었어요. 도구였어요. 이용 가치가 있는 어떤 대상에 불과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계획을 위해서 어떤 도구로 우리가 이용될 때, 사람을 어떤 나쁜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도구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이용될 때 그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할까요? 사람을 이 사랑해야 할 인격으로 못 보고 왜 이용가치 정도로만 생각할까요? 여러분 영화 있죠? 영화 자주 보세요? 저는 요즘 무비 에잇 가면은 화요일 날 500원밖에 안 하거든요. 50센트밖에 안 해가지고 가끔씩 가서 영화를 보는데 가끔씩 이제 좀 보면 좀 안 좋은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마약 같은 거, 밀거래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악당들이 중간에 이제 마약을 이제 건네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막 이렇게 야, 네가 내 대신 가서 마약 좀 건네줘라,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돈 주겠다 해가지고 사람을 막 깨가지고 마약을 건네주죠. 그 중간 사람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마약을 건네줍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 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돈 안 주고 꼭 좀 잔인한 장면 같은 게 어떻게 나오죠? 호스가 그 중간 사람 돈 줬다가 뺏는 경우도 있고 죽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밑에 부하를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그 이용당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죄를 덮어버리는, 그 중간 사람의 또 자기들, 자기의 죄를 또 덮어버리는 거죠. 그 범죄를 덮어버리는 한편, 그래, 너는 사라져도 돼. 너는 빨리 사라져도 될 인물이고, 너는, 나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거죠.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이 이 보스의 그런 악한 마음 속에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살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보스가 어떻게 돼요? 또 부하에게 쉽게 총을 또 겨눌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저에 대해서 이렇게 깔볼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은 저에게 쉽게 어떻죠? 총도 겨눌 수도 있고 돌멩이도 던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멸시할 때 그런 사람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이 돌멩이를 던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위의 사람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보다 뭐에 훨씬 더 똑똑하고 우월하다고 그렇게 저 자기 의로움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런 유의 사람이 마치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렇게 우리를 막 대한다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죠? 부당하게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간주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기 의로움으로 충만해 있다는 증거예요. 다 열등해. 너는 뭣도 못하고 다 열등해. 그러니까 자기만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고 또 사람을 도구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욱더 죄스러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고소자들 보세요.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는 싹 감춰버리고 있잖아요. 이 여인의 죄만 세상에 딱 드러내길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하고 자기가 딱 비교해보니까 자기가 훨씬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보니까 이 여인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죄 지어서 지금 죽을 인생이에요. 보니까. 근데 자기는 늘 금식하고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내가 그래도 이 여자보단 낫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모세는 이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아,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저지른 간음죄는요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당시 이 간음에 해당하는 처벌은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몇 가지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됐는데요. 성경을 잘 보세요. 지금 누구만 나와 있습니까? 여자만 나와 있죠. 남자는 없어요. 아니, 남자가 어디 숨은, 뭐 숨어꼽지 않은 것도, 야, 이거, 어디 숨었나요? 이 남자 역시 이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거 여자만 이거 끌려왔다는 거죠, 이게.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관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죽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자만 끌려왔어요. 여자만 이거. 남자는 안 보여요. 좀 이상해요. 이거 보니까. 그리고요. 증인들도 안 보여요. 증인들. 민수기 16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은 이 간음죄가 성립이 되려고 하면요. 적어도 두 명의 직접적인 증인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 말씀 보면요. 이 증인들이 안 보여요. 그곳엔 어디서 전해 들었던 간접적인 증인인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을 이 고소한 진짜 증인들이 거기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직접적인 증인들이 왜 중요하냐니까, 현장에서 딱 봤든지 발각을 했던 그 직접적인 증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증인들부터 먼저 돌멩이를 던질 수 있거든요. 이 당시 그게 법이었어요. 근데 그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도 여기에 없어요. 그 남편이 어디죠 지금 여기에? 왜냐하면 간음죄는 반드시 결혼한 여자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녀에게는 이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이 여인이 남편이 있다는 뜻인데, 남편이 여기 본문에 나오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고소하는 자들은 단지 뭐예요? 부분적으로 율법을 이 여인에게 적용했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그런 논리를 이 사람들이 지금 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고소에는 뭔가 감춰진 음모 있죠. 음모. 음모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음모가 다름 아닌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한 덫이다, 출애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셨을까요? 만약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이 가늠한 여인에게, 야 봐라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돌 던지지 마, 이렇게 하시면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그 지지 있죠, 또 지지 세력들 한순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당시 모세의 율법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돌 던지지 마라 이렇게 하면, 비록 물론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이 불쌍한 여인이 비록 죄를 짓긴 했지만은 자신 때문에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섣불리 용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기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로 있잖아요. 그래, 한번 돌 던져라 그래. 이 모세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있으니까 돌 던져버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왔죠?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것을 가르쳐왔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한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돌 던지라고요? 아무래도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사랑하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있잖아, 예수님께서 돌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것은 사형 집행이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는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부가 로마 정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는 로마 정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 던져라 해서 사람이 한 명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고소를 당합니다. 아니 네가 로마 군인들 와서 네가 무슨 사형 집행할 수 있는, 네가 무슨 권한, 네가 뭐 했길래 그런 말 하냐, 잡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죠. 이래도 할 수 없고 저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돌 던지라 하면 이거 또 안 되고요, 또 돌 던지지 말라 하면 안 되고 이거. 그러니까 이 고소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한 돌멩이를 던졌다, 이제 드디어 성공이다,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쳐놓은 그 추레, 그 덫에 완전히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뭘 하셨냐면요, 몸을 이렇게 쫙 굽혀가지고 땅에다가 그 손으로 땅에 뭔가 쫙 이렇게 쓰시기 시작하셨죠. 쫙 이렇게. 뭘 쓰셨을까요? 몇몇 주석을 제가 한번 보니까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십계명을 쓰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 있죠, 막 리스트를 막 쓰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여인과 잠자리를 했던 사람들의 그 명단 있죠, 이름을 막 쓰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뭘 쓰셨는지 하나님만 아시죠. 어? 우리도 모르고 그 사람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시는 동안에 막 그렇게 떠들고 소란을 피웠던 사람들이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차분히 일어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그 찌르는 듯한 시선으로 딱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7절 하반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 있죠. 너희 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모세 율법은 돌로 치라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냐면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멩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답변 한마디가요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답변 이 한마디가 마치 벼락처럼 그들의 심령을 팍 때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그들의 그 가면을 쓴 그 얼굴 있죠. 또 강팍한 심령 가운데 그 감추었던 더러운 자기의 추악한 죄들을 생각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부메랑처럼 이 여인에게 던졌던 죄의 고소장들이 그들 자신에게도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그 부메랑처럼 더 강력하게 그들 자신의 심령과 양심을 강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죠. 그들이 던진 돌멩이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돌아가지고 다시 그들의 마음과 양식과 양심과 사악한 생각들을 강력하게 때려부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돌아왔던 부메랑은 그들 자신의 죄부터 먼저 돌아보게 하는 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하시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 다시 쓰시기 시작했어요. 이때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제가 생각하기로 그들 마음속에는 아니 어쩌면 실제로 그들 손에는 이미 큰 돌멩이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전에는 돌멩이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돌멩이를 가지고 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 바깥에서 돌멩이를 칠 수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여인을 향해서 던질 그런 돌멩이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양심의 가책을 팍 받고는 돌멩이를 내려놓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모두 나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구 선수가 이렇게 야구공을 이렇게 던지면은 야구공이 날라오죠. 근데 돌멩이를 던지면 어떻게 되죠? 돌멩이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싸워봐서 압니다. 옛날에. 옛날에 돌멩이 확 쏘니까 더 큰 거 던지더라고요. 맞아가지고 피나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 돌멩이 던지니까 이제 돌멩이 날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 아내를 향해서, 내 남편을 향해서, 그리고 내 자녀와 또 자신을 향한 돌멩이가 혹시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몇 개의 돌멩이를 가지고 오셨는가요? 큰 거 들고 오셨어요? 작은 거 들고 오셨어요? 물론 나는 돌멩이 하나도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뭐 괜찮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요 뭐냐면 자기 의로움이라는 그런 돌멩이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의롭고 더 우월하다는 그런 도덕적이고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의로움 있죠. 절대적인 의로움에 비하면은 우리가 거기서 거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거기예요. 그냥 50보 100보고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로마서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분이 일어났을 때는 있잖아요, 딱 보니까 그 여인을 고소한 자들은 한 명도 안 보이고 모두 도망치듯이 그냥 가버렸어요. 단지 죄가 없으시고 그 여인에게 가장 먼저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거기에 남으신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여인이 그 순간에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홀로 서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앞에 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가볍게 혹은 쉽게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너희 삶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제는 신실하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의로운 삶을 살라는 그런 도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녀의 수치심이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녀의 수치심을 얼른 제거해버리고 그녀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출발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죄 용서가 그녀로 하여금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 시절에 사형에 해당하는 많은 군인들을 사면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각각의 이 호숨을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의 그 변호 있죠, 변호와 함께 그 호소문이 이제 첨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딱 보니까 있잖아요, 그 변호가 없이 용서해 달라는 호소문만 딱 받은 거예요. 아니 이게 뭔가? 이 사람은 누구 하나 돌봐줄 친구도 없다는 얘기인가? 부하가 대답했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친구가 되어서 그를 돌봐주겠네 하고는 그 자리에서 사면장에 사인을 쫙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군인은 링컨 대통령의 그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절대 혼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하면 또 죄를 지으면 혼도 나고 또 직죄도 받아야 되죠. 그건 당연하죠. 그래야 다시는 그렇게 안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상대방을 향해서 자신에 관한 올바른 인식 없이 정당하지 못한 비난과 정죄를 적용했을 때는 그것이 영적인 부메랑으로 자신에게로 곧장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교만의 돌멩이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괜찮다, 내가 너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돌멩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쉽게 그냥 던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더욱더 겸손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내려놔야 되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런 돌멩이 대신에 예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자비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던질 수만 있다면 어떤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올까요? 그 사람에게 새로운 회복, 새로운 부흥, 이런 것으로 우리 교회에 또 이 지역사회에 돌아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나는 죄를 조금만 밖에 안 지었고 상대방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좀 더 사랑하시고 이 사람은 좀 더 덜 사랑하신다, 이런 차별을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절대 차별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돌멩이를 던지는 그 순간에 있잖아요, 무엇을 던질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랑과 용서가 그 여인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켰던 아름다운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내 이웃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부배낭을 던져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대해야 되는지 그 스토리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웃을 우리가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자각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있었던 영적인 그런 우월의식이라든지 영적인 생각들이 있었다면 혹시 그것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도를 쉽게 던질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던졌던 사랑의 부메랑, 여인을 회복시켰던 그런 자비로운 부메랑, 그것을 던져서 내 안에 그 사람에게도 유익되고 내 안에도 유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털사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이런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간에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 간에 하나님 정말 만날 때마다 기쁜 얼굴로 성령 충만한 얼굴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마다 사랑이 있게 하시고 부흥이 있게 하시고 성장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메랑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이 여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이 아름다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정말로 이웃들을 대할 때 복되게 즐겁게 참으로 축복된 얼굴로 우리가 대하는 우리 심령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